우리 12월이 되면은 이제 지난 한 해를 생각하게 됩니다. 지난 정말 이렇게 시간 이렇게 너무 이렇게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해를 잘 정리하면서 또 정리하고 또 다음 해를 맞이해야 하는 마음의 준비도 하는 달입니다. 저희들 다 함께 서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12월에는 정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12월에는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서로 이렇게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한국의 민속놀이 중에서 술래잡기라는 게 있는데 아마 어르신들은 다 아실 겁니다. 이게 꼬리잡기인데 지금 저 이렇게 모양으로 보면 이제 한 사람이 술래입니다. 이 앞에 있는 사람이 이제 그 술래를 막고 이 술래인 사람이 뒤에 있는 사람들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만약에 떨어뜨리지 못한 때까지 계속 있거나 뒤에 이렇게 잡고 있는 사람이 떨어지면은 그 사람이 다시 술래가 돼서 또 이렇게 뒤에 있는 사람 잡게 하고 만약에 술래가 뒤에 있는 사람을 잡게 되면은 술래가 이렇게 앞에 쓰게 되고 그 앞에 있던 사람이 뒤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게 이제 원래 우리 한국 민속의 꼬리잡기의 놀이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 놀이 형태가 조금 바뀌어서 요즘은 이렇게 저런 거 많이 하는 거 보셨죠? 두 팀으로 나눠서 서로 이렇게 길게 허리를 잡으면서 맨 꼬리에 있는 사람을 잡으려고 막 이렇게 하면 잡으면은 게임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뭐 중간에 떨어지면은 떨어져도 게임이 이기고요. 하여튼 꼬리가 떨어지면 저 게임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앞에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어느 줄에 서 있어서 어느 사람 뒤에 있는가 그게 가장 게임을 승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앞에 있는 사람이 잘 게임을 잘 인도하고 자기의 팀의 움직임도 잘 관찰하고 다른 팀, 상대편의 팀 움직임도 잘 관찰하는 사람이라면은 그 팀은 더 꼬리 잡기에서 거의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누구 뒤에 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임이기도 합니다. 요즘 이렇게 북한에서 장성택이 이렇게 사형이 됐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장성택 뒤에 있는 줄 섰던 사람들은 한 만 명 이상은 이제 숙청 대상이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황정엽 뒤에 이렇게 줄 섰던 사람은 3천 명이 숙청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누구 앞에 서느냐, 누구 뒤에 서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주님 앞에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9절 말씀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이 주 앞에서 마음을 굳세게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말씀하는 그 마음이라는 것은 하트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하트하고 마인드는 똑같이 마음으로 번역이 되는데 이 하트는 영적인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마인드는 우리 육적인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걸 구별해서 읽으면은 이것이 육신에서 오는 마음인지 영적인 생각에서 오는 마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하트를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마음을 굳세게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 앞에서요?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영적인 마음을 굳세게 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마음을 어떻게 굳세게 할 수 있습니까? 요한에서 3장 18절, 그 바로 앞절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씀합니다. 영적인 마음을 굳세게 하는 방법은 행함, 진리로 행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죠? 영적인 마음을 굳세게 하기 위해서 행함, 진리에 대한 행함이 동반되지 않으면 이 영적인 마음이 굳세게 되지 않는다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 영적인 마음을 진실하게 행하고 그 다음에 진실하게 행한다는 뜻은 영어로 보면은 인테그리티를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또 honesty라는 그런 상황적인 정직한 면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몸과 마음이 함께 움직여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영적으로 마음을 굳건하게 굳세게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이렇게 굳세게 하게 되면은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세상의 어떤 유혹이나 세상의 어떤 어려움, 힘든 것, 고난이 와도 그것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마음 속에 담대함을 얻게 되고 그 담대함을 가지고 이 세상에 어떠한 풍파든지 어떠한 어려움이든지 능히 넘어가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담대한 마음, 굳센 마음을 가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의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이 나라들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이방 민족들에게 심판을 받으니까 이방 민족의 심판을 받아서 이제 이 이스라엘이 흩어지니까 마음에 참 힘들고 어려운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을 굳세게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성경은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지만은 그리고 세상에 다 흩어지지만은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자리로 모이게 하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다윗에 약속했던 그 왕국을 내가 새롭게 만들겠노라. 지금의 어려움과 지금의 고통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 너가 할 일은 마음을 담대하게 하고 굳세게 하여야 이 일들을 넘어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심판을 바라보지 말고 이스라엘 심판 뒤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마음이 굳세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의미가 어떤 것이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의미입니까?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야 구원을 얻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도 하트입니다. 이 하트, 영적인 마음은 하나님의 주신 선물,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이지만 그 하나님을 바라보려면은 입으로 선포하는 행위, 말도 같이 겸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믿음을 증거하라, 프루브하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증거하는 그 방법이 뭐냐면은 행함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 이야기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내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입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이 이 야고보서와 이 믿음의 문제에 대해서 많이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야고보서는 믿음을 가진 자는 그 믿음의 증거로 행함을 따라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라고 대다수 보수주의 신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내 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과연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한번 의심해 보아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열두 제자들을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한 2년 반 동안에 같이 생활하면서 주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앞에서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그 방법도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사랑하는 열두 제자보다에서 가장 사랑하는 세 명의 제자가 있는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입니다. 마가복음 5장 37절 말씀입니다. 이 베드로와 야고보 또 야고보 형 요한 외에는 따라옴을 허락지 아니하고 이 지금 성경 말씀은 뭐냐면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죽었을 때 이 세 명만 데리고 하나님께서 야이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야이로의 땅을 살리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은밀한 주님의 비밀을 가장 사랑하는 이 세 제자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9장 2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더라. 이 말씀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할 때의 모습을 할 때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선택해서 그 변화한 모습을 보여주신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뭐 모세와 뭐 내가 엘리야 뭐 이렇게 선지자 같이 내려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그냥 장막을 짓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베드로 이야기를 저희들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특별하게 사랑하셔서 자기의 이 사역에서 가장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부분들을 보여주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32절 말씀 여기 지금 겟세마네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장면입니다. 겟세마네는 어떤 동산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에 지금 막 피와 땀으로 기도하는 그 장소입니다. 그 장소에 누구를 데려갔습니까? 3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을 데리고 갔습니다. 마지막에 이 죽음의 이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죽음 앞에서 기도를 어떻게 하는 그 모습들을 보여준 사람도 제자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인 것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중에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가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아낀 제자입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마태복음 4장 18절 말씀입니다. 이 갈릴리 해변에서 어부였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어부였던 그 베드로, 그 예수님 지금 만나기 전에 베드로는 지금 갈릴리에서 평범한 생활, 삶을 살고 있는 어부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평범한 어부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어떻게 변화합니까? 마태복음 4장 20절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는 자기의 삶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직업도 버리고 자기가 살고 있는 생활터전도 버리고 그리고 가족도 그 예수님 때문에 떠나게 되는 그 베드로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따라오라는 그 말씀 때문에 그 말씀에 붙들려서 그 말씀에 따라 이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게 됩니까? 마태복음 14장 29절입니다. 우리 저희들이 잘 아는 성경 구절입니다. 29절에 보니까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 예수께 가로다 이렇게 성경 말씀이 되어 있는데 뭐냐면은 풍랑이 일었는데 이 풍랑의 이름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구하시려고 물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다 유령이라고 생각했는데 오직 유령이라고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오직 베드로가 아,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이시면은 나를 명하여 나에게 명하여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말씀을 예수님께 청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 베드로는 물 위를 걷습니다. 그 물 위를 계속 걷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물 위로 계속 걷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 말씀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여 물에 빠졌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갈 때는 정말 이 베드로가 무서움이 없었고 담대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큰 풍랑이 이런 그 풍랑의 바람을 바라보니까 이 베드로 마음속에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기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에 그냥 풍랑 빠져버립니다. 이렇게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갈 때는 담대한 베드로였지만 그 환경을 바라보고 그 환경을 따라가니까는 이 베드로는 너무나도 연약한 한 인간으로 바뀌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이 베드로가 이제 물에 한번 빠지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냐? 라고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근데 오직 베드로 한 사람이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고 고백합니다. 그 물 속에서 그 말씀 속에서 여러 가지 경험 속에서 이 베드로는 성령께서 깨우쳐준 게 뭐냐면은 베드로야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것을 마음속 깊이 깨닫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 소리는 뭐냐면은 이 베드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음으로써 믿음이 자라고 있다는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자라니까 베드로가 계속해서 담대해졌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계속해서 담대해졌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말씀입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은 결코 죽게 미치지 않으리라. 이 성경 말씀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한다 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주님 절대로 그런 일이 주님께 예수님께 일어나면은 안 됩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입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베드로는 또 예수님만 바라볼 때 물 위로 걷기도 하고 또 환경을 보니까 물에 풍당 빠지기도 했는 그 베드로가 여러 가지 그 믿음의 성장과 그 과정을 통해서 어려움의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에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 이제 죽으시겠다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사탄에게 이용되는 베드로의 모습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삶은 계속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사탄에 이용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은 마태복음 26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이런 말씀을 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나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는 날, 그날 저녁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 앞에서 사람들이 이 예수님 얼굴에다 침을 뱉고 그리고 예수님의 빵따구리를 때리는 그런 아주 모진 순환의 그 시간을 지나가고 있을 때 베드로는 밖에서 어떤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지?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릅니다 하고 부인합니다. 한 번만 부인해요? 두 번, 세 번 부인합니다. 어떻게 부인해요? 그냥 모릅니다 부인하고 부인한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나는 부인합니다. 두 번째는 맹세해서 부인합니다. 세 번째는 저주하면서 부인합니다.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합니다. 부인하는 강도가 점점 강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그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가까이서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던 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 잡히시던 그날에 베드로는 처절하게 자기 자신이 무너지고 어떠한 희망과 소망도 없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인생이 여기서 끝났으면은 성경이 그냥 베드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때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실망하고 모든 인생을 포기한 베드로를 위하여 베드로를 바라보고 이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를 위해서 아침 조반으로 고기도 구워주고 이 떡도 구워주면서 같이 아침을 나누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묻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야 베드로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의 대답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옛날 같으면은 예수님 예수님 나는 당신을 예수님을 이 사람들보다 사랑합니다. 이 주어가 이 베드로였습니다. 이 삶의 주체가 베드로였습니다. 이 모든 말의 주체가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성경 말씀에 보면은 주님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알지 않습니까? 주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베드로의 이 말의 주어가 베드로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베드로의 모든 행동과 모든 행동이 내게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았던 모습을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 힘으로 그렇지만 내 힘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께서 잡혀서 죽을지언정 내 힘으로 절대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그 베드로 내 힘으로 장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겸비해서 이 모든 말씀을 이루고 내가 순종하는 그 일들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룰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는 이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이렇게 보면은 짓궂어요. 한 번만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데 또 물어봅니다. 베드로야 너는나를사랑하느냐
내가주님을사랑하는줄주께서주님께서아십니다
주체가바뀌었어요
또한번더물어봐요베드로야정말진정으로너나를사랑하니
이때는근심하면서베드로가주님께서모든것을아시지않습니까내가주님을사랑하는것주님이아시지않습니까라고대답을합니다주님앞에서이세번씩너는나를사랑하느냐라고질문을받았던베드로그베드로는자기가동일한위치에서예수그리스도를부인했던세번의모습을생각했을것입니다예수그리스도께서는이베드로속에있었던실패아픔고통예수그리스도를부인했던그아픔고통속에서헤매고모든것이인생이절망스럽게절망으로살아가고내가정말죽지못해서맞이못해서그사는인생속에예수님께서는한번물어보고두번물어보고세번물어보므로해서내가너를이렇게사랑한다는것을확인시켜주고계십니다그예수그리스도의사랑을통해서이베드로는다시주님앞에서굳세고담대하게바뀌는것입니다그리고예수그리스도를증거할때베드로는어떻게됩니까결국은복음을증거하면서십자가에거꾸로매달립니다예수님께서는바로매달렸으니까자기는이바로매달릴수가없다그래서거꾸로매달리는이베드로의이예수그리스도를바라보는그극진한사랑을우리는역사속에서알수가있습니다오늘여러분께성경은말씀합니다요한일서3장19절말씀입니다주님앞에서마음을굳세게하라주님앞에서마음을굳세게하라고성경은말씀하고있습니다마음을굳세게하라는것은하나님만바라보라는의미입니다하나님을바라본다는의미는내믿음과믿음의행위가일치하는것이하나님을바라본다는그모습인것입니다내가하나님만바라본다면내믿음대로내믿음의행위그것이동일하게일치된다는것입니다그리고하나님을바라본다는의미는내가내마음속에하나님의사랑으로가득차있다는의미인것입니다이말은내가하나님의사랑예수그리스도사랑으로내마음이가득차있지않으면내믿음과믿음의행위가일치되지못한다는이야기입니다언제믿음과믿음의행위가일치됩니까예수그리스도의사랑으로가득채워질때일치가됩니다그러면언제예수그리스도의사랑으로내마음속에그내영속에가득차게됩니까저와여러분들이내힘으로했는데모든것이처참하게무너지고인생의밑바닥을걷게되고그리고완전히넘어지고피투성이가되었을때그때예수님께서찾아와서내가너와함께있다내가너를일으켜주리라하고일으켜주셨을때그때여러분의마음속에는예수그리스도의사랑으로가득차게됩니다그때여러분들이주님앞에서굳세게마음이굳세게되어서설수있는것입니다저와여러분모두주님앞에서마음을굳세게하기를추구합니다마음이굳세다는것은저희마음속에예수그리스도의사랑으로가득넘친다는의미입니다저희모두저와여러분모두예수그리스도의사랑으로정말이세상을살아갈때주님의능력을경험하면서주님앞에서굳세고담대한마음으로매일매일을살아가기를축원합니다기도하겠습니다